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는데 러시아로부터 엔진 기술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 탄두수를 크게 늘린 대형 고체연료 다탄두 ICBM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발사한 신형 ICBM 화성 19형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분석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 발사한 ICBM 화성 19형이 기존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의 개량형이 아닌 신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미사일 동체 길이와 직경의 증가, 최대 고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화성 19형은 화성 18형과 다른 신형 ICBM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새로운 엔진 시험 없이 화성 19형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보도했고 올해 3월 20일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군은 3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추가로 식별된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미 한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는 매우 견고하고 신뢰도가 높다며 북러 간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도약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외부의 지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미사일 관련된 기술, 특히 고체 미사일 관련된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또 보다 면밀한 주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이미 다탄두 고체연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8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 19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도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도 나옵니까?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신승기 박사는 국방연구원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한 분석 영상을 올렸습니다. 신 박사는 영상을 통해 화성 19형 개발 추진은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기술이 소형급에서 중형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박사는 화성 19형의 1단 추진 체계는 화성 18형을 그대로 활용했지만 2단과 3단 추진 체계에 추진제를 추가해 기존 대비 추력과 비행 시간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탑재 중량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화성 19형에 4개에서 5개의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박사는 다만 북한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강조하지만 4개에서 5개의 재진입체를 탑재한 중형급 ICBM만으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과 응징 보복 역량을 확보하기는 제한적이라며 북한은 향후 ICBM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10개가량의 재진입체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급 고체연료 ICBM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영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북한의 목적은 고체연료 ICBM의 다탄두 탑재 능력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18형이 3개에서 한 5개 정도는 탑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탑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고체조차도 최소한 화성 17형 정도가 되는 탄두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엔진 출력을 높인 것 같아요.
북러 간의 군사 협력 수준이 핵 미사일 기술까지 이루어진다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선 북한과 맺은 새 조약에 대한 자국 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와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과 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합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 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 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의 발빠른 조약 비준 절차 이행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북한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는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협력을 전략적 모호성에서 이제는 공식화하는 단계로 가는 것 같다. 아직 양측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파병을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에서 공식적으로 군사협력을 본격화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볼 수가 있죠.
김 기자,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군의 전선 투입 조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고, CNN도 그 규모를 수만 명이라고 전하면서 며칠 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과 관련한 여러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관계 국가와 함께 정보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대가를 노리고 쿠르스크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참전 사실 하나로 러시아에게 본인들의 가치를 입증을 한 것이지만은 실제 전투에서 성과를 또 내어야지 추가적으로 뭔가 참전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당연히 이번 전투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 박사는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 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로선 특히 자국 영토인 쿠르스크를 탈환하지 않으면 협상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